고마우신 하나님, 제1회 선교축제로 참사랑 교회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몇 해 전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품고 기도했던 그 응답들이 다시금 오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2018년 올 한 해를 시작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은혜를 주시며 부족한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각 심령 속에 들어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와타시와 스베테노 몬다이와 다 까먹으셨죠? 2년 전에 했는데 제가 2년 전 이 강단에서 가르쳐드렸었는데 한국말로 합시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아멘. 그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일본을 가고 몇 해 됐을 때에는 한두 해쯤 됐을 때는 부모님을 어디를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식당을 예약을 하고 모시고 가기도 하고 밥 다 해놨는데 끌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도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맛있게 먹자.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한국에 다녀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마침 하루 종일 시간이 돼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하남시에 있는 덕풍 시장회를 이제 장날이어서 가기로 하셨어요. 제가 엄마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걸어서 시장을 가는 동안 엄마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막 이것저것 고르시는 거 있죠. 제가 먼저 막 돈을 내려고 해도 어느샌가 벌써 돈이 여기 주인에게 가 있고 알아서 다 내주시고 막 한참 이제 시장을 막 다니다가 마지막 이제 돌아오기 직전에 주하나 너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 먹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엄마 이제 곧 들어가서 식사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냥 가죠. 아, 떡볶이 먹으라고. 그러면 싸가라고. 계속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싸갑시다 해가지고 싸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시는 하루가 아니었나. 1년 중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일방적인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동행시키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동행만 하고 마음만 맞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만에 이 강단에 서게 되니까 한 1시간 이상의 분량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표정이라 간단히 좀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선교 속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참사랑 강단에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방향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멸망받지 말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원단에 주신 이 감사하는 강단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40절에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그것이 곧 선교인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3M,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3M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 한 20개월쯤 됐을 때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저희 교회 오신 분은 아시지만 이제 2층에서 1층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계단을 위에서 아래 꺾어져서 바닥까지 기역자로 굴러 떨어졌어요. 네, 마지막 모습이 이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눈썹 위가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줄줄줄 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인데 뭐 병원 문 다 닫았죠. 일본은 시스템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의료센터에 전화를 하면 어디 어디로 가라고 다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부랴부랴 응급실 있는 대로 막 가는데 또 그 병원이 아니야. 또 막 전화했더니 또 다른 데. 그래갖고 막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응급실로 찾아갔어요. 응급실에 딱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순간 이렇게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3M 이러는 거예요. 3M. 아, 한 3cm 찢어진 거구나. 이제 그래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옆에 있는 보조 의사 불러가지고 3M 테이프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3M을 세 개로. 아니,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이 흉이 안 아물도록 꿰매든가, 제대로 좀 약 바르고 치료를 해주든가, 이러면 좀 좋을 건데, 그 의사 선생님은 3M 하더니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다른 의사를 시켜가지고 테이프만 붙이고 끝. 아,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이 병원에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제 그러고, 뭐 이제 좀 지났어요. 근데 잘 아물더라고요. 또 이제 지금 1년이 좀 채 안 되게 지났는데, 뭐 살짝, 이제 흉만 살짝 젖고, 뭐 아무 이상 없이 잘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적용하게 된 거죠. 아, 우리 인생도 3M으로 끝내야 되겠구나. 뭐 당구 3 쿠션도 아니고 3M으로 끝내야겠구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일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들이 찬양한 찬양 중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말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2절에도 4절에도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9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는 진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소 선지서들이 있는데 이제 첫 부르는 장면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드디어 내가 아니 하나님 주인 돼서 내 삶이 인도받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을 받으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갈보리산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노트에 적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청종하고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붙잡으려고.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그냥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잡히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오늘도 제가 이제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오는 강단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 말씀이 다 새나가고 있어요.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새기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M은 무엇이냐? 미션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요.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셨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반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임한 후에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받기 전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열심히 내본들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나서도 그에게 할 사명을 주시죠. 이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지만 22장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에 이제 변명하면서 한 말씀 중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얘기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말씀이 있은 후에 바울이 바로 그 다음 한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고 났을 때에 드디어 내 사명을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누군가가 말해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결국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노라 한 그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여기서 고백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16살에 진짜 제 전 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구원받는 순간 제 할 사명까지 주어졌다라고,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콜링과 함께 미션,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세계의 선교였었고, 그것이 이제 2011년에 성취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일본 땅으로 보내게 되셨죠. 제가 제 뜻대로 그냥 무조건 가겠습니다 했으면은 아마 많은 후회를 하고 아마 벌써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말씀의 인도받아, 말씀의 흐름 따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보여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선교사인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아, 정말 희망이 없어요. 다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져야만 해요. 제가 0.3% 기독교 인구인데 이제 그것도 캐톨릭 합쳐서 이제 일본의 몇몇 선교사님과 함께 올해는 반드시 1% 복음만 하자 막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0.3%도 다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이것마저도 다 황폐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 새롭게 세우실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 그 후에 저와 같은 이제 남은 전도자들,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뒤집으실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또 길어지니까. 세 번째 M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맞춰보시죠. 3M, 세 번째.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만 7년이고 올해 8년 차 일본에 가 있게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한 1, 2년, 3년까지는 제 열심 가지고 일본을 뒤집겠노라 막 돌아다녔죠. 근데 뭐 되는 건 없고 성도 수는 늘 그대로고 왔다가 도로 가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야, 선교 연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로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네 마음이 거기에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 뒤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현장에 대해 주신 그 마음을 늘 그대로 품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주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얘들아 이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다른 선교사들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멸망한다 그러느냐? 오히려 친 바빌론 파 해가지고 매국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감옥에 잡히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애통한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4장 19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 유대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거를 들은 이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백한 고백록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니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가 처음 여기 강단에 섰을 때에 2011년 8월로 기억하는데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했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섯 번이나 움직이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의인 50에서 45, 40, 30, 21, 10명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주셨던 그때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마음이 제 마음이었었고 왜냐? 2011년 동북 대지진 있고 막 거의 막 쓰나미에 온 마을이 떠내려가는 그 현장을 보고니까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았어요. 빨리 정말 하루라도 속히 일본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고 막상 갔는데 3년 뒤에 저희 동네에 이제 홍수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또 막 수십 명이 죽고 수백 채 가옥이 무너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더 깨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또 끊임없이 계속 지진이 일어나죠. 구마모토에 지진 나죠. 화산 폭발하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의인 열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 지금 히로시마에 일본 땅에 의인 있잖아요.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런 애통한 심정과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갖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각 성과 마을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는 걸 보고 너무 애통해 하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주어졌고 선교가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뜨시는 사람들은 사명 가지고 또 현장에 가시기도 하시고 선교 현장에 가시기도 하시는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한 애통한 심정을 그 마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도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 그래요. 그 격분이 뭐겠습니까? 이 괘씸한 놈들, 이게 아니죠. 이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어떻게 하면 여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말씀, 그리고 사명,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할 얘기가 참 많았지만 좀 줄였습니다. 2차, 3차 말씀 듣고신 분들은 히로시마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올해 선교대회 주제를 통해서도 보지만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들이 끊임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포항에서 또 지진이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 진짜 마지막 때구나.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끝은 언제입니까?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에 고백하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곳에 들이면 돼요. 아, 하나님,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산업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허송세월이 다른 거 아닙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요. 호렙산을 지나 세일 호렙산을 출발해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라 그랬어요. 열 하루 길. 11일이면 가는 애굽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이 바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열 하루 길인데 이스라엘이 얼마 만에 갔죠? 40년. 그게 바로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돌리고 돌리고 돌고 도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후대에 가서도 그래요. 제가 선교현장에 가서 그때 고백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 같았는데 아, 내가 주인공 아니고 이 후대들이 주인공이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은 놓고 오고 둘만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아, 요 아이들이 진짜 아, 주인공이고 주역들이구나. 후대가 허송세월 않고 응답받으려면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속에 올인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소식들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한이 더욱더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까지 주어졌기에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그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담고 우리는 이제 선교 속에 우리와 후대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제1회 이 선교 축제를 통해 다시금 100명의 선교사가 이 교회를 통해 파송되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